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마땅히 신자로서 들어야 될 복음의 도리들과 신자다운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다 드러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은 한낱 종교적 행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강박이 다시 한번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7년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도록 했던 면제낸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면제낸 규례는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날에도 매우 획기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면 돈을 구워가면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복리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년 면제인이 되어지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똑같은 법을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하면 아마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아마 데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법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궁유를 베풀면 좋은 것이고 혹 궁유를 베풀지 않아도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상임에도 빚을 계속 독촉하거나 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위협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군율과 자비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어리고 힘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방면 규례 이것도 이런 배경 안에서 이런 정신 안에서 만들어진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동족 중에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제 7년째는 그 종을 그냥 방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은 고용의 대상이 아니었죠. 당시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당시의 종은 고용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종은 종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평생 종으로만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째가 되면 이 종들을 다 방면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종을 방면하는 규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외부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면제는 규례와 협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제년은 빚을 진 그 해로부터 7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이 8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이 15일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2000년이 만약에 면제년이면 2007년, 2014년이 면제년이죠. 이렇게 면제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에 대한 방면 규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특정한 시간이 있어서 다 그 종을 방면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종으로 삼은 지가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되었을 때 6년이 되고 7년이 되면 무조건 그 종을 방면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주인으로부터 냉대를 겪었던 고대 사회의 종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면 여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종이 되었을까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빚을 지다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경우에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범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랄지라도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었고 제7년째는 그 종을 방면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 가운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 가운데 6년 정도는 보낼 수 있었지만 최대 6년 그러나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7년 동안에는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경우에는 종이 한번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세습되어서 자녀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당시에 일반적 형편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방면하라고 하는 이 규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매우 획기적인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지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유인으로서 한 개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동족들 중에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예속되거나 복종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보다 절대적 우위와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식의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지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조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과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신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나 혹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또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동등한 형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나 이런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용주들이 종을 6년만 부려 먹고 그 다음에는 놓아줘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할 것을 예상을 했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6년 동안 부리다 보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식모를 두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식모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뭐 종들을 두고 살다 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살고 나니까 내 보내기가 너무 좀 어리고 힘들어서 이 종을 방면하는 이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너는 6년 동안 종을 부림으로써 품꾼의 싹새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을 품꾼으로 썼더라면 임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인데 종을 고용함으로 너는 품삭세 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익이 된 셈이니 그 종을 방면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을 방면할 때는 어떻게 방면해야 되느냐? 성경은 7년이 되어서 종을 방면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가축과 소출의 얼마를 떼어서 후하게 줘야 된다. 그리고 후하게 주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치를 명문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법정에서 다투는 다툼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종결짓는 방식이 뭐지요? 물질로 배상하는 거지요. 교통사고가 났든지 혹 때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석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합의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으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논쟁과 모든 다툼의 그 중심에는 뭐가 서 있는가 하면 바로 물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를 내보낼 때 후하게 주라.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하게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오늘 하면 임금을 주실 때 너무 짜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규칙과 원칙을 들여대지 마십시오. 물론 원칙과 규칙을 폐기해서는 안 되겠죠.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항상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대구로 가서 유자차를 대접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때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유자차를 대접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데 이렇게 먹어보면 단맛이 너무 적어서 맹물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왠지 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뭐 한 두 숟가락 좀 더 넣으면 매우 달 건데 그렇게 뭐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할까? 물론 뭐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무엇을 베풀 때는 항상 그만큼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보다 좀 더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싶으시면 그 정도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길이고 또 그분을 위한 길입니다. 왜 종을 방면할 때 그런 조처를 취하도록 했는가 하면 만약에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종을 내보내버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원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나와버리면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이 나갈 때 그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후히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어떻게 푸시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내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할까? 하는 마음을 헤아려 사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마음을 헤아려 그의 피를 채워주라는 것이 그것이 신자다운 합당의 삶,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째가 되어서 종을 방면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6년 동안 종사를 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 종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평생 당신을 섬기면서 제가 종의 신분으로 함께 주님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예상하고 오늘 또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종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통해서 평소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평소에 주인은 종을 극히 위하면서 종을 부렸을 것이요. 또 종도 눈가림하듯이 일을 하지 않았고 주인의 마음을 100% 120%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타적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종이 6년 동안 종사를 했으면 법에 따라서 자유하게 자유를 하지 자유를 누리지 왜 다시 주인에게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종들에게 말하기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사업체나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에 관해서만큼은 더 이상 내가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와 태도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 이외에는 맡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죄수들까지 그가 관리하도록 맡겼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런 자수와 태도로 주인을 잘 섬기고 또 주인이 맡긴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만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하기를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 종들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욕이나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당신 이 일 못하면 그냥 잘라버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 리더십에는 크게 두 가지 리더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직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짜내는 방식으로 일을 성취시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보통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드시는 것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의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요. 제 장인 장모님을 예를 좀 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서울에 사시다가 이제 안산에 가셔서 원곡동이라는 곳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사셨습니다. 그런데 한 뭐 열몇 세대가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층에서 사는데 그 2층 옆방에 세대로 사는 분들이 있고 또 밑에 세대로 사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그분들이 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 장인 장모님의 생일 그리고 명절이 되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뭐 절도 하고 세배도 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갑니다. 근데 한 분은 천주교인이고 한 분은 예수 믿지 않은데 그분이 예수도 믿습니다. 요 근래 저희 장모님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수고하게 만드니까 해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죠. 오늘날 조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욕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삶의 내용은 잘 찾아볼 수 없고 이익을 추구한 일에는 발이 빠르고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일에는 얼마나 발이 빠른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종이 주인에게 제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말은 그 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넘어서는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종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전심으로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종으로 남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었는가? 물론 이 원칙은 남종만이 아니라 여종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지요. 이처럼 자원해서 종이 데리고 갈 경우에는 주인이 종을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는 이 귀고리를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종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지금은 액세서리를 다는 장치가 되었지만 결국 이런 이 육체에다가 구멍을 뚫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 종은 평생 주인의 집에 속하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평생 귀는 듣는 기관이니까 평생 내가 주인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조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함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예언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라고 말할 때 이 통하여라는 이 단어는 바로 뚫는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분상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평생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성부님의 명령에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규례는 시민법인과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지요?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비록 신약시대와 같이 확연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 안에서도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실지를 그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으로 죄된 종으로 살았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종의 신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신분에 그는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 중에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도자 한 사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지도 한 사람에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 복음 전파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하는 전함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집어다 주면 깜빡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인들이 6년 동안 섬긴 종을 7년째 자유케 하는 이 궁휼을 베풀어야만 되는 이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방면하도록 했을까요? 또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차원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너희들도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울음을 겪었느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대개 아주 극심한 고통과 울음을 겪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고참으로 어떤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보입니까? 자신이 받은 만큼 그 다음에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쓴뿌리로 남아있게 되면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일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면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갖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적어도 내 때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당신 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굴레로부터 그 사람을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자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기억만 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궁일히 여기는 자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이 일을 힘겨움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을 자유케 하는 일을 너희는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 일을 잘하면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지요. 그럼에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지요? 너는 이미 복을 받을 자이니까 뭐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 순종을 동기부여절로 사용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신명기의 한 60% 정도는 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복이다라는 이 명제와 사실과 이런 내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고 그 율법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강조하는 것을 기복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런 규례를 잘 지켜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아도다. 자유케 했다가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다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선포했는데 실행하지 않아서 이제는 누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치겠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버리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원리를 제대로 준행하지 못한 탓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11조 규례를 우리가 잘 실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 그랬죠. 그러나 또 어떤 말씀도 했습니까? 영원토록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이상, 이런 규례를 따라 행하면 진정한 샬롬과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체주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자녀를 종으로 사로잡는 일이나 그 다음에 사람을 물리적으로 속박하고 뭐 성노예를 시킨다든지 온갖 악한 일을 시키는 이런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인간의 죄와 물질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구조가 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사실 일하잖아요. 같은 값에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 오너에게 정말 120% 잘해주고 싶고 정말 회사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본인이 일을 한다면 그 일 자체가 힘겨워도 참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탓에 있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그런 원리를 따라 밑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과 섬김으로 돌아오지 못한 탓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짐승 중에서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는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짐승은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털을 깎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짐승을 지정된 장소에 데리고 와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었죠. 오늘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 이런 내용들이 성찬식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만물의 초태생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물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죠? 만물의 마다들 대신은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런 규례를 통해서 그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행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칠 때마다 본래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 대신 바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규례들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5장에서 제7년째 채무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만 되는 면제는 규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6년 동안 일하면 그 다음에 7년째는 그 종을 방면해야 된다는 종의 방면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멀게는 뭘 보여주지요? 진정한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면제년,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희년은 49년, 그 다음에 50년자가 되지만 땅을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들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죄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내는 상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아,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리하여 변화되어진 인격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만 알고 자기 입장만을 헤아렸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물론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범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바로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면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약간의 잘못을 한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게 말을 좀 세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의 어줍잖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연약함을 헤아려서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신하여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된 면제년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규례를 실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다 성취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은혜를 누린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물질적으로 그 빚을 진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좀 더 넓혀서 말하면 물리적으로 포로로 사조패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악한 통치자 밑에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헤아려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구가하는 일에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종이 나가지 않고 그 주인 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자원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풀려나가고 해방되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앙과 도덕과 믿음 생활과 경제 생활과 또한 신앙 생활과 사업 방식은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이 주신 신자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각성도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무지로가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조유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큼 받은 자답게 그렇게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고 속박된 자들을 자유케 하여 어떤 사람도 우리 때문에 그 영혼이 옥죄물 당하거나 우리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겪거나 우리 때문에 쓸데없는 양심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잘 헤아려 그 모든 영적인 속박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드린 자답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한 이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성도의 애창과 또한 성찬식 가운데 주께서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저 마음으로만 나눔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피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사귐만 해서 진정한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주인과 종과의 그런 규례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상태로 접어드는 그래야 모든 제도적 계획이 추구했던 그 목적을 실제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조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